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성경에서는 그것이 다루고 있는 그 중요한 주된 내용에 따라서 특별한 별명이 붙은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기사를 담고 있기에 창조장이다라고 불리는 반면 3장은 인간의 타락에 관한 자세한 기사가 담겨 있으므로 타락장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장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대한 소망인 부활에 관한 가장 강력하고도 세심한 논리적인 변증이 펼쳐지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별명에 관한 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이야말로 가장 유명한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사랑장이라는 아주 화려한 별칭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특별히 4절에서 7절의 내용들은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가사를 사용하고 있고 그것은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굉장히 은혜를 끼치는 내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전서 13장은 모든 우리 신자들에게 사랑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몇 가지 말씀드린 특징적 별명을 가진 다른 본문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전서 13장은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13장과 앞뒤에 걸쳐있는 12장과 14장의 이 전체 내용과 매우 밀접한 연결관계를 맺고 있고 12장과 14장을 제거하게 되면 13장의 본래 의미가 전혀 파악되지가 않는 그런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즉 바로 앞에 있는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의 성령의 은사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은사장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이어지는 바로 뒤에 14장은 12장에서 다루었던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도 유독 방언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특별히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방언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이 바로 이와 같은 은사장과 방언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 독특한 위치를 매우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은 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장의 위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장이라 불리는 1절부터 13절의 전체 내용의 구조를 봐도 지금 이 내용은 본격적으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랑의 성경적인 본질이 무엇이며 진정한 사랑의 정의가 무엇이고 성경적인 사랑의 목적과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야말로 성경적 사랑이라는 주제를 초점에 두고 본격적으로 교훈하거나 설명하거나 논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가 13절로 되어 있지만 사랑 그 자체에 관한 설명은 4절부터 7절에서만 언급이 되고 있고, 그것도 전체 앞뒤 맥락을 비추어서 볼 때는 성경적인 사랑의 참된 원리, 어떤 그 본질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12장과 14장 이 앞뒤에 걸쳐있는 본문들에서 매우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들, 특별히 방언의 은사와 관련해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실천적으로 바르게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뒷받침하려는 매우 부수적이고 보완적인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지금 13장이 위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란 주제가 다른 내용들과 뒤섞인 채 사랑에 대한 그 언급이 단지 몇 번 반복이 되어서 언급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순수한 의미에서 사랑이란 주제 그 자체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앞뒤의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 속에서 그 다른 더 중요한 주제를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하고 그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13장의 전체 앞뒤 문맥에서의 구조와 또 고린도전서 13장 내용 자체의 내부 구조도 바로 사랑에 대한 본격적인 가르침보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인 이 본격적인 교훈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좀 더 바른 이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해 놓은 그런 보조적 성격의 보조적인 성격을 갖는 본문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차원에서 사랑장이라는 호칭을 받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보다도 훨씬 더 성경적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과 논의가 진술되고 있는 다른 본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 바로 여기서 진정한 사랑의 구체적인 의미와 그 개념과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자세히 전개됩니다. 7절 이하 4장 7절부터 21절 전체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몇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391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9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단지 이 7절 이하의 내용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요한계서 3장 그리고 4장 전체 걸쳐서 이 사랑이란 주제가 매우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장이라는 호칭은 고린도전서 13장보다는 요한일서 4장이 훨씬 더 그 호칭을 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사랑의 은혜의 깊이가 무엇이고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성경적인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깨닫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보다는 요한일서 3장과 4장을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분으로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으로부터 좀 더 특별한 사랑을 과분하게 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정되는 분이죠. 그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과 대면했던 유일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어머니를 잘 좀 모셔달라는 그런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초대교회 전승을 따르게 되면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다른 열한 제자가 거의 대부분 참 여러 가지 참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길을 다 걸었지만 사도 요한은 90이 넘도록 오래 살면서 최종적으로는 자연사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처럼 오래 사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이제 온몸이 쇠약해져서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설 수 없을 정도의 기력이 완전히 떨어진 그 상황에서도 늘 성도들의 부축을 받아서 강대상에 올라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분이었기 때문에 참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이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그분의 존재의 상징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아마도 숨이 멈추기까지는 그분이 하여튼 단 한마디라도 내뱉을 수 있는 순간까지는 강대상으로 모시고 올라와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점점 기력이 바닥이 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극도로 쇠약해진 몸으로 올라간 강대상에서 그가 한동안 외쳤던 설교의 내용은 한마디 문장으로 요약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계속 외쳤던 것입니다. 늘 똑같은 이 짧은 한마디의 설교였지만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청중들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참 유명하다, 위대하다, 대단하다 하는 그 어떤 설교와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은혜와 감동과 확신 그리고 용기와 위로를 끼치는 아주 심찬 권능이 그 메시지에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이란 주제, 사랑장이라는 그 본래의 명칭을 우리가 제대로 붙이길 원한다면 이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4장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살펴볼 때에 아무래도 진정한 사랑장이라는 영예로운 호칭은 요한일서로 일단 돌려놓아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이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진정한 위치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새로운 면에서 파악하고 정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은사에 관한 12장과 그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열광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했던 방언 은사에 대한 14장 사이에서 이 앞뒤의 내용과 매우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사의 본질이 성령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목적과 이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그 가르침을 위해서 오히려 그러한 바른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이 삽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개척한 수많은 교회 중에 가장 소골적인 교회 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첫째요. 두 번째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대상이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인지는 뭐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에 걸쳐서 이들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의 파벌의 문제, 또 간음과 영적인 그런 우상 숭배의 문제, 또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문제, 또 이혼과 결혼 잘못된 결혼관에 대한 문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는 벌써 2000년 전에 그대로 아주 리얼하게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해답 또한 간직해주는 그런 역설적인 서신이기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이처럼 많은 말썽을 피우고 있었지만 신령한 은사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놀랍다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등등 쭉 이어지는 이 내용이 사실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논하기 위해서,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요소에 포함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삶과 신앙 속에서 지금 빠져있다, 그런 사랑의 요소들이 지금 소외되고 있고 무시되고 있고 그것이 간과되고 있다는 그런 중요한 지적으로 역설적인 표현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은사 문제를 두고 이런저런 많은 갈등과 긴장을 교회 안에 일으키면서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승질 부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은사를 두고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불의를 기뻐한다.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두고 불의를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경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문제를 일으켰던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에서 방언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한 오해가 바로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거의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듯이 어떤 기도의 방편으로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언은 철저하게 계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그 상황을 두고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절부터 보시게 되면 방언에 대한 문제를 예언의 문제와 대조시켜서 계속 진술해 나갑니다. 방언보다는 예언을 받길 소원해라. 방언보다는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낫다. 왜냐?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의 유익, 교회의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추구해라 라는 강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런 그 경고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경고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직 방언은 하나님께 말한다, 뭐 이런 약간 그 앞뒤 문맥과 단절된 부분만 끄집어내가지고 오늘날 그 방언의 은사에 관한 가장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다, 밤새워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첫 번째 유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한국교회 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정보이고 경험일 수 있습니다만 전혀 성경과는 상관없는,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그런 이해인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계시의 방편,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진행될 때, 성경이 완결되기 전까지 진행된 계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가 그만큼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열광적으로 추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계시라도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는 것보다 좀 더 신령한,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아주 초자연적인 어떤 초월적인 형태로 주어지는 계시가 되다 보니까 또 통역이 돼야 되고 방언의 통역 은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예언의 은사보다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더 우월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그런 불순한 동기가 계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고린도 교인들이 그야말로 자기야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포한다는 그런 입장에서의 아주 거룩한 어떤 권위를 한번 찾고 발휘해보기 위한 그런 욕심 때문에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방언의 은사를 그토록 강렬하게 추구했다는 것이죠. 온 교회가 이 방언 은사를 구하는데 몰입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온 교회가 아주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졌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기도의 방편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라 특별한 초대교회의 계시와 더불어서 허락되었던 중요한 하나의 은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경쟁적으로 이것을 사모하면서 교회 전체가 혼란과 무질서에 빠졌든지 방언에 대한 이 많은 긴 권면을 마치면서 마지막 절에서 14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14장 마지막 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어지러운 영이 아니시다. 혼란스러운 영이 아니시다. 그 어떤 것보다도 질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그 역사를 따라서 이와 같은 잘못된 그런 은사를 추구하는,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잘못 추구하는 그런 경향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그분의 백성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시는 한 가지 이상 반드시 주시는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 몸에 지체가 되어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매우 중요한 거룩한 방편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떤 면에서든지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체, 내가 아닌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령의 은사에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그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 말고도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등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에서의 어떤 신비한 성령의 은사들과 달리 좀 더 보편적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256페이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섬기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뭐 여기 다스리는 일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섬김의 역할을 맡는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고린도전서와 이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 많은 성령의 은사 중에 단 한 가지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우리 한국교 성도들은 은사의 제일 기초가 뭐냐라고 할 때 방언은사다, 그래서 방언은사를 못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방언을 받기 위해서 아주 난리를 치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매우 무엄하게 이 방언의 은사를 평가절하 하다 못해 아주 크게 폄하하는 그 아주 신성모독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습니다. 방언은 개도 받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참 놀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이 성경에 대한 무지의 소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 방언의 은사를 그처럼 열광적으로 축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데 교인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의 방편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은사 중에서 최고로 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은사는 관두고 방언의 은사만 받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을 받은 것보다 더 만족하고 더 자랑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속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사도가 이 고린도전서에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나열하는 과정에 방언의 은사를 맨 뒤에다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최고로 여기니까 은사에는 최고 최저가 없다, 다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최고로 여기는 은사를 맨 뒤에다 배치를 했던 그런 의도적인 기술의 그 하나의 바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내용의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또한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에 유용한 방편으로, 거룩한 방편으로 써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어져 있는 이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은사를 확인하는 과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과 삶과 인생의 의미와 가치 자체를 제대로 밝히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내가 받은 은사가 어떤 것일까라고 할 때에 그 은사를 내 스스로 발견할 수 있기보다는 오히려 옆에 다른 동료 우리 지체들이 훨씬 더 쉽게 간파해서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는 참 이런 좋은 은사가 있습니다라고 권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은사를 확인해서 더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과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일에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다른 지체들이 참 살펴서 잘 얘기해 줄 때 그것에 귀를 담아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도 저도 아니고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바르게 성숙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라고 해도 그게 잘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다면 어느 단계에선가는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어 왔던 매우 중대한 오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사도가 그것을 시정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12장과 14장 사이에 지금 삽입해서 끼워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오해는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견고하게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런 고정관념화된 신학적 편견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오해란 다름 아니라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각자가 신자들 각자가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목적 자체가 은사의 목적 자체가 그 은사를 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다. 영적이든 신앙적이든. 두 번째,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를 받는 방법과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사를 주십시오, 저 은사를 주십시오 요구하고 강청해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과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목적과 그 성령의 은사를 받는 방법,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오해로 지금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인 오류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성령의 은사를 받는 방법에 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앞에 있는 12장 11절에서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듭난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나눠주시는 선물이지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것보다는 저게 나은 것 같으니 저걸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혹자는 12장 31절의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두고 아 여기 지금 은사를 구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이 31절을 오해한 그런 주장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2인칭 복수입니다. 이거는 우리 각자가 그렇게 각개전투하는 식으로 개별적으로 요청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구하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좀 더 실질적으로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더욱 큰 은사, 더욱 풍성한 은사들을 많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저는 빼고요. 이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한테는 좋은 은사 안 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지체들에게 정말 좋은 은사 다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서로 그렇게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다른 분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각자 자기 거 찾기 위해서 그렇게 생야단은 진짜 이거죠. 그래서 진정한 은사를 받는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받는가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배격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성경이 정하고 있는 은사가 추구하는 성령의 은사가 목적하는 그 본래의 가치를 배격하게 되고 그것과 역행하게 되는, 그래서 그 목적 자체를, 은사의 목적 자체를 훼손하는 중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그 은사를 받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받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인의 속성으로서의 그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지독하고도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 자아숭배적인 그런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최우선적인 가치를 놓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받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뒤집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즉 자기보다 더 나은 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시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자기가 남보다 더 나은 은사를 받았다고 확신한 사람은 매우 교만하고 무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월한 은사를 받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낼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교회 안에서 관철시키려는 그런 억지를 쓰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끝없는 긴장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은사를 바른 방향으로 추구하지 못하는 그 결과가 결국에는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그릇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팽배하게 되고 이로써 은사의 바른 목적을 거스르는 자리로 우리가 함께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경고하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오늘 이 자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이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앞에서도 벌써 반복해드렸듯이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한 그리고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 주시는 거룩한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와 같은 일을 분명하게 밝혀줌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개인적인 유익을 우선시하지 말고 철저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지체들을 힘써 희생적으로 섬기는 그 일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숙이나 신앙적 성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성숙했는지에는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만 판별이 되죠. 심지어 가룟 유다도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능을 행사했습니다. 다른 열두 제자와 더불어서 그가 주님을 배신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부여받았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 자체가 우리 신앙의 진정성이나 성숙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오해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 파악될 뿐이지 성령의 은사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결코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 가지를 꼭 우리는 기억하면서 남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른 신앙 여정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오직 교회를 위해서 몸된 주님의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섬기도록 허락된 거룩한 방편이다. 결코 내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다른 지체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더욱 큰 은사들, 좋은 은사들을 주시도록 우리가 구할 책임이 있다.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은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혹시 우리에게 특히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특별한 은사가 주어졌을 때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사랑의 요소들이 깨지지 않는 그 사랑의 요소들에 부합한 방향과 그런 태도로 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잘 활용이 되고 실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의 행함으로써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 일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를 더욱 풍성히 받으시고 그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시는 그런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은사를 통해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함께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남은 우리 인생 속에서 참 서로를 위해서 주님의 은사를 더욱 좋은 은사를 허락하시길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잘 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잘 파악하고 깨달아 참 몸된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잘 성형하는 가운데에 인내와 충성으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